우리가 몇주 전부터 크리스천 기초 시리즈라고 하는 이러한 그 제목을 가지고 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오래 믿었든 또 믿은 지 얼마 안 됐든 이런 모든 사람을 좀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좀 무엇인가를 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리즈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정서, 뜨거운 정서를 불러일으키면서,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 희락주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목사가 좀잘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도 설득을 하고 목사 자신도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좀 기본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시리즈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리고 교회 예배 다 출석하고 교재가 풍성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리는 그 대상, 정말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드리는 그 대상 하나님이 정말 누구시냐?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대상을 자기의 예배의 대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가 일요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대상,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게 바른 종교의 시금석이에요. 이 하나님이 정확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다 관두고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꽉 붙잡고 아는 거, 이것이 영생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수많은 기적을 보이면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늘로부터 와서 너희를 구원하고 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러 왔다고 이야기해도 거의 99% 이상이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여러분 그 일이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날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우리 교회,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들려주실 때, 우리는 어떨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지식에 따른 게 아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의의를 구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곧바름, 하나님의 올바름, 이걸 보여줬는데도 아닙니다. 고개를 설레설레 하고 나는 이걸 하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때좀 두렵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두렵게.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성경을 읽는다 그러고 율법을 지킨다 그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종교적인 생활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식에 따른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해서 자기들의 의의를 세우려고 다니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런 결론을 내려놓으니 얼마나 이게 두려운 말씀인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지금은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여기 지금 형상이란 말이 나와요. 그 형상을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판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박이. 여러분 이제 시집장가 가셔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거의 딸은 엄마 판박이고 아들은 아버지 판박이에요. 이 보면 그렇게 생겼어요, 되게. 그렇죠? 예. 그게 판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판박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박이로 만드는 게 뭐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죄를 미워하는 존재, 올바른 것만을 추구하는 존재, 거룩한 만을 추구하는 존재. 그렇죠? 마음속에 악한 것이라고는 생각해 볼수 없는 그런 존재, 아예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특별한 거 얘기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아유, 물론이죠. 거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판박이로 만들어 놓은 거기에서는 제가 한참 못 미칩니다. 예, 누구나 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 특히 우리 남성들에게 가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달을 하면 잘 이해를 이제 하십니다. 이해한 다음에 이제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느냐. 예수님 믿으셔야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이야기하느냐. 술 담배 좀 끊고, 이죄 이런 것좀다좀좀 내려놓고, 제가 좀 반듯하게 된 다음에 이제 믿으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듯하게 된 다음에. 그 반듯하게 되는 일이 장례식장에 가면 생겨요. 딱 가면 그냥 빳빳하게, 아주 그냥 빳빳하게 이렇게 반듯하게 돼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반듯하게 제가 되면 그때 믿으러 오기 너무 많습니다. 정말 반듯하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내가 죄 있는 사람, 죄가 있다는 건 인지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건 인지가 돼요. 특별히 교회 다니면 술, 담배 안 한다. 여러분 사실 술, 담배 하는 건 죄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건 저급의 어떤 그런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이건 무슨 방해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근데 이제 사람들 가운데는 예,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 가면 일단 술, 담배를 안 해야 된다고 하니까 괜히 술, 담배를 하면 죄가 큰 죄로 생각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거나 뭐 이런 거는 진짜 그거에 비하면은 10배, 1000배 더 무서운 죄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생각이 그렇게 들다 보니까 좀 빳빳하게 제가 좀 반듯하게 이렇게 좀한 다음에 그때 하나님 앞에 가야지 제가 무슨 낯으로 제가 지금 가겠습니까? 그러고는 장례식장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나타만 나면 되는데 본인이 거기 대상으로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때는 이미 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줄때 하나님의 그 형상에 내가 도달하지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부끄러우니까 제가 좀 고친 다음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어느 누구나 본인이 예,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못 미치게 사는구나. 이건 다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내가 고치려고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게 성경은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난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죄인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제목을 왜 죄인이라고 하는가라고 이제 잡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정말 성경의 보배 중에 보배라고 불리는 책이 로마서예요. 너무 귀한 말씀이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의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어느 면에서 이방인 그, 이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거를 변증학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변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양심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특별히 앞부분에는 사람이 타락하는 과정 그 타락의 결과를 이렇게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사람이 타락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 판박이에서 타락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이 내주사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거예요. 이 이교도 세상에 로마 시대 그 주변에 있는 그 믿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버림받은 생각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이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우리가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입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나면 모든 불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옳지 못한 거, 음행, 사악함, 탐욕, 그 다음에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뒤에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교만하게 굴고 자랑하고 악한 일들을 꾸미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우리 아이들 딱 이거 들으면은 아이들도 생각에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지각이 없어요. 지각이란 말은 understanding 이해가 없어요. 뭘 이해를 이렇게 해달라 그래도 이해가 없어요. 이해가 없는 것도 큰 죄라는 거예요. 이해가 없는 것도 언약을 어기고 본성의 애정이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로 태어나 이렇게 하면 아이를 낳고 이러면 본성의 애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애들도 그냥 갖다 버리고 화해하기 어렵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화해하기 너무 어려워요. 긍휼이 없다. 이게 낭독을 쭉 이렇게 해드리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는 다 걸린단 말이에요. 여기 없다 하면 거기 맨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불이 불의한 거 다 행하거든요. 옳지 못한 거 행하는 거 거기에 지금 다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 지금 바울이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던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때를 지어갖고 하나님께 대적하면 그럼 하나님이 이길 수 있을 걸 생각하고 그래서 악한 법을 만들고 악한 자들끼리 모여서서 그래서 악한 영화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정치 세계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들의 명단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이게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닌데 그중에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얘기했고 하나로 딱 그 죄가 뭐냐 불의예요. 모든 불의 불의 옳지 못한 거 이거 하나로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옳지 못한 거. 자 그럼 이게 죄들의 명단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명단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 이거 말고도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죄가 많아요. 이걸 하나하나 다 지우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냐? 죄의 열매예요. 죄라고 하는 이 뿌리에서 나온 열매 아니면 죄인이라고 하는 이 나무가 맺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나오는 이 죄의 명단들 하나하나 쳐버리면 내가 의인이 되겠다는 이 방식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한 그런 일이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왜 죄인이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성경적으로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지식이 들어와 있어요. 아는 게 이만큼 있는데 실제 내가 행하는 건 요만큼뿐이 못하면 이렇게 되면 성경은 그거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만큼을 알려줬어요.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그만큼을 못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그거를 성경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려면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1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영광과 존귀, 마땅히 드려야 될 거, 그거를 자기가 이만큼을 아는데 하나님께 요만큼만 드리면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게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여기 찬송이 찬양이 해서 다 엄마 아빠가 다 놔줬는데 엄마 아빠가 뭘 우리를 위해서 해줬냐,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나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사람이지 엄마 아빠가 언제 날 낳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죄. 토기장이가 이렇게 진흙을 가지고 이게 돌려갖고 그릇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릇이 뭐라 그래요? 나는 홀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홀로 태어났다. 당신이 언제 나를 만들었냐 그러고 삿대질하고 이렇게 토기장이한테, 이런 일이 사람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과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삿대질 하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광스럽게 대우하지 않는 거, 이것이 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구원, 복음,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의를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건 의의를 찾는 거예요. 의의를 찾는 거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를 찾고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나폴레옹 이야기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나폴레옹? 나폴레옹 이야기 이제 하면서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이 의의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비뚤어졌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지금 잘못돼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이 무엇이 잘못이 됐을까? 무엇이 비뚤어졌을까? 나폴레옹이 이제 전쟁을 하고, 어디까지 가서 전쟁을 했냐면, 이집트하고 시리아까지 전쟁을, 가서 전쟁을, 프랑스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서 전쟁을 하고, 거기를 다 정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승리한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공해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 저 밤에 이렇게, 이게 보니까 온 우주가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이게 돌아가는 가운데, 그 부관들하고 군인들끼리 논쟁하는 그런 것이 이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듣지 못한 척하고 이제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대화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대화 내용이.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폴레옹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불쑥 일어나서 나폴레옹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하늘에 저 달들, 달과 별들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저거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조개, 뭐, 말 사람이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저와 같은 해와 달과 별들, 저걸 누가 만들어 놨겠는가.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저게 그냥 생길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한 지식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만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 그게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아마존 밀림에 가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야만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다 절하고 돌을 깎아서 절하고 지금 그러고 살고 있어요. 이 사람 지금 이렇게 도시로 데려다가 다 씻기고 목욕시키고 이렇게 이제 하고, 그래서 정신이 좀 이렇게 올바로 든 상태에서 하늘에 저 해와 달과 별 이런 걸좀 보여주면서 저게 그냥 생겼겠냐, 아니면 누가 만들었겠냐 하고 이야기하면, 정신을 조금만 차리면, 그럼 어떻게, 저건 만들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죠. 그냥 생길 수 없다고 누구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거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최소한 그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살면서 그 지식보다 덜하게 하나님께 대해 영광을 돌리면 그걸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 먹고 뭐 이렇게 해서 죄,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땅히 하나님으로 영광스럽게 대접하지 않는 거가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8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 의의를 이렇게 추구하시고 의로운 그런 분이신데 사람은 불의를 추구해요. 그래서 불의 가운데 살면서 진리를 붙잡는다는 얘기는 진리가 여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만들었구나. 이런 모든 게 진리가 있는데 진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진리를 꼭 잡아매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게 지금 진리를 붙잡아 두는 거예요. 이렇게 두는 이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가 됐다. 이게 뭐 계시가 됐다는 게뭐 이게 아니고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왜 심판이 이루어지냐? 죄인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이미 드러났다는 거예요. 진노는 죄인들. 에베소서 나와 있는 5장 6절, 골로새서 3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성경을 읽으실 때 진노, 영어로 wrath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가서 보시면 거의 100%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혹독함과 같은 심판을 표현할 때 그걸 하나님의 진노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시냐? 왜그 사실이 드러났느냐?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을 알만한 거 그건 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대해 반응을 하지 못하도록 진리를 그냥 꽁꽁 묶어 놓는 겁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이 10명, 20명 이렇게 돼서 국가를 만들고 뭐 문화를 만들면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아예 꽁꽁 묶어놓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놓으면 그럼 거기서 태어나게 되면 거기에 빠지게 되면 그럼 어떻게 버림받은 생각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수 없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있고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 이 파워,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예,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이런 사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 시편 19편, 시간이 되시면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고대 그 모든 사람들, 우리처럼 문명인이 아니라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밤에 나가 하늘 별들을 보고, 달을 보고, 낮에 해를 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창조 세상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만든 그런 존재가 있다는 그런 사실을 누구나 알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 오히려,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게 어려워요. 왜? 세상을 볼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별들 지금 보기 어려운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희미하게 그런 걸알수 있다. 예를 들어, 이교도들. 예를 들어, 오래전에 살던 조선시대 사람들, 뭐 고려시대 사람들, 과거의 이집트 사람들. 그 희미하게 이 사람들이 알수 있었다 해도 실제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든지 구원자 예수님이라든지 그 하나님이 성육신 했다라든지 이런 모든 걸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 죄인이라 그러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불공평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예.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고려시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그런 사람 어떻게 지옥에 나올 수 있냐.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죄받아 지금 죄인이 돼서 정죄받는 것은 예수님을 몰라서 정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셋째 하늘에 사는 미가엘 천사장이 있어요. 가브리엘이 있어요.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적 윤리적 성품이 이 안에 다 박혀 있다는 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빛, 그 예수님은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수 있는 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거짓말하면 뜨끔하고, 그렇죠? 살인하면 이건 나쁜 거야 하고, 그렇죠? 간음을 하면 이건 나쁜 거야 하는 이 생각이 심지어 저 아마존에 사는 저 밀림에 사는 저 야만인들 안에도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식이 이만큼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이 지식보다 덜 나오는 행동이 어느 누구나 이 지식보다 이 밑에 가는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 아니면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비춰주신 것 같은 빛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양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빛이 하나도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빛을 누구나 다, 어떤 사람 이만큼 받고, 어떤 사람 이만큼 받습니다. 그 빛을, 지식을 이만큼 받는데, 빛을 얼마만큼 받았냐, 지식을 얼마만큼 받았냐에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누구나 다그 받은 빛보다 나오는 행동이 밑에 나오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도, 조그만 아이들도 엄마 몰래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숨잖아요. 그렇죠? 가르쳐 주지 않아도 뒤에 가서 숨습니다. 이거 나쁜 일 하고는 분명히 그러고는 가서 숨어요. 왜 그래요? 양심 속에 이미 이게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게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일을 행하고 나면 숨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자마자 어때요? 도망가잖아요. 이것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야만인이든 문명인이든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든 뭘 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그만한 지식이 다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근데 사람은 그만한 지식에 합당하게 행동을 밖으로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러한 기준에 따라 죄인이 된다고 하면 이 세상 사람은 다 죄인 맞습니까? 죄인 맞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인은 그런 의미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뭐 극악무도한 죄를 져서 죄인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근본적인 의미의 그 죄인은 하나님을 알수 있는 빛을, 지식을 이만큼 누구에게나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셨어요. 그만큼 살지 못하는 게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자, 이교도들, 이집트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에 비해 그 빛을 받은 정도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 고려시대 사람들, 조선시대 사람들, 율법, 하나님의 율법 받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께서 창조 세상과 사람 속에 박아놓은 양심이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어느 누구든 변명할 수 없이 하나님을 알수 있는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그 빛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죄를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21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늘 이야기 드리듯이 우리 교회 이제 방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같이 이제 식사하러 들어가요. 근데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개도 주인을 알아보시는 거 아시죠? 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하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걸 알아보는 겁니다. 어려운 일 아니에요. 제가 뭐 어렵다, 이게 뭘 설명을 막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들어왔어요. 교회 왔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해하는 거는 개도 자기 주인 알아보는 거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개 한번 키워보세요. 밖에 나갔다 들어와 보세요. 펄쩍 뛰고 그냥 난리가 나요. 너무 좋다고, 주인이 온다고. 그렇죠, 여러분? 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나를 지은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살아라. 그 주인을 인정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걸 여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누구에게나 그 지식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우를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로마서 3장 19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을 말하든지,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열 가지 명령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죄가 된다는 거예요. 유죄가 된다. 그 무슨 이야기냐? 거울 앞에 가서 이렇게 서시면, 제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앞을 보고 다니면 제가 여기 뭐가 묻었는지 더러운지 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 가서 제가 이렇게 세수하고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여기 눈썹이 하얀 게 나오더라고요. 도사처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집사람 보러 이거 하나 빼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집사람도 나이가 늙어서 이제 들어갔고 못 빼는 거예요, 이거를. 아,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었구나. 그걸 뭘 통해서 하냐? 거울을 보고 한 거예요, 제가. 율법이 그걸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뭘 얘기하냐? 너 더럽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거울은 죄를 없애진 못해요. 다만 더럽다는 거. 하나님 보기에, 예, 옳지 못하다는 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니까 보고 나니까 어때? 흰 눈썹이 있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듯이 내가 더러운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게 되니까 어때? 모든 입을 막아.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착합니다. 이런 입을 다 막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유죄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근데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 고대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 그렇죠? 고대 그리스에 살던 사람들, 뭐 신들을 만들고 이런 모든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정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4천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갔습니다.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갔더니 거기 뭐가 있어요? 엄청난 기자의 피라미드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본 거예요. 그 피라미드는 지금 이 시대 현실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컴퓨터로 뭘 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손으로 지우라 그러면 지금 기준기를 갖고도 그렇게 지울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지어놓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예, 바빌론의 공중정원, 또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던 다이아나 신전, 엄청난 규모로 기둥을 만들고 다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뭘 이야기하는 거냐? 여러분, 엄청난 거 만들었죠? 만들었죠, 그 사람들이? 그걸 만들었으면, 그러면 우주와 온 우주 공간에는 해와 별과 이런 눈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거를,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이성과 양심을 하나님이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안 하고, 그리고 우상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뭐 추국기를 만들고 한글을 만들고 다 이성과 모든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정말 이교도인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4천년 전에서 살던 저 미개한 야만인 이교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진짜 지금 이 시간, 21세기 최첨단 문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보다 더 이교도예요. 핸드폰을 만듭니다, 여러분. 핸드폰. 그거 엄청난 기술이에요. 인공위성을 쏩니다. 핵폭탄을 만들어요. 그렇죠? 150층, 200층 건물을 지어요. 그 짓고는 뭐라 그래요? 이거 우리가 지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는 뭐라 그래요? 나는 원숭이에서 났다 그래요. 그냥 돌덩어리가 오랜 시간 지나면 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야만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하나님 알지 못하던 이교도 세상을 향해 준 말씀이 맞지만 지금 저와 살고 있는 21세기 한국과 미국까지 문명 세계가 그 당시보다 더 야만 세계라고 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야만인의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마존에 살고 있는 그 야만인 어때요? 화살을 만들어요. 창을 만들어 뭐 하잖아요. 그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고는 이 모든 것은 다 저절로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무언가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야만인이든 문명인이든 다 무언가를 만들면서 살고 있어요. 이건 만든 건 내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온 우주 공간과 나 자신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아니하든 간에 그런 삶을 삶 하나님이 유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이만큼의 지식을 주었는데 그 지식에 합당하지 못하게 요만큼만 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유죄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자, 이런 이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현상이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이게 아마존 밀림의 야만이든 핸드폰을 만드는 이런 엔지니어든 과학자든 상관없어요. 스스로 참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근데 어리석은 자가 돼서 어떻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할때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나 부처, 돌덩어리, 마리아 이런 거 만들고 새나 네 발 날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 같은 형상으로 바꾸고는 거기 가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가 또다 같이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로마 교황청을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가보면 로마 교황청 아시죠? 거기를 한번 가보면 야 진짜 이럴 수가 있나. 가서 한번 보세요. 다 우상 덩어리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상 덩어리를 해놓고는 그게 세계 최고의 종교라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절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면 가슴을 치게 될 거예요. 야,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불교, 힌두교, 천주교 이렇게 다 합치면 어떻게 돼? 수십억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지식을 주셨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그렇죠? 예, 돌덩어리, 쇠덩어리, 예, 나무조각 거기 이거 해서 거기 가서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고 머리를 숙이고 지금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가서 보시면 어떤 분이 거기 한번 다녀오시든지 야, 정말 이렇게 안심할 수가 있나? 가서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다 우상덩어리입니다. 예. 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러한 지식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한 사람도 없다. 단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판단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 죄의 정도. 참, 저 사람 참 악한 죄를 졌어. 죄가 천 개야. 이 양에 의해서 하나님이 죄인이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빛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이 이만큼 있는데 그것보다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걸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 이해를 해야 내 자신도 동의가 되고 남에게 가서 전도를 할 때도 술, 담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알수 있다, 하나님이 알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 양심과 창조 세상 이런 모든 거, 이거를 보고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는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 죄에도 경중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만한 지식을 주셨어요. 근데 요만큼 뿐이 못 살아요. 어떤 사람은 요만한 지식을 줬는데 요만큼까지 살아요. 다시 말씀드려, 아마존 밀림에 사는 그런 야만인보다는 지금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 태어난 사람, 한국에 태어난 사람이 더 많은 빛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더 많은 지식을 받고 있는데 거기 합당하지 못하게 살면 더 큰 정죄를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고, 불교 가정이나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어느 아이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빛을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난 아이에게 더 많은 빛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믿지 않으면 더 큰 정죄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내린다는 겁니다. 둘 다가 믿지 아니하면 둘 다가 다 유죄지만 같은 유죄라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이 정죄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공정함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현대인들이 만든 죄악이 21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21절에서 22절,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1절 끝부분에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돌덩어리가 오랜 시간 되면 생명체가 되고 아메바가 되고 그 다음에 어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조류가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포유류가 되고 사람이 된다. 이런 걸 어리석은 마음 속에서 그걸 꾸며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생긴 적이 없어요. 다 그 과학자라고 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가서 보니까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서 만들어 놓은 이론이 그게 진화론이에요. 그게.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육적인 일만 생각을 하고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하는 그런, 나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관능적인 것 추구하고 육신의 어떤 것 정욕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에서는 존귀함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짐승과 같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에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행하는 엄청난 죄악, 그 죄악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냐, 이게 이제 진화론이고, 26절에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렇게 나오면서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동성애를 하고 그 다음 27절 남자들도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동성애를 하는 이와 같은 극심한 그런 죄악이 이러한 문명사회에 퍼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얘기하면 어때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두는 게 끝이 뭐예요? 그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오고 종이 바뀌고 맨 끝에 사람이 나온다, 이런 엉뚱한 허망한 거라는 이론을 가르치다 그걸 넘었으면 그 다음은 뭐예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동성애를 범하는, 여기까지 가면 그 문명사의 끝이 다다른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동성애를 하겠습니다, 그 뭐 우리가 간섭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간섭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 나쁜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차별금지법 아니면 동성결혼 합법화를 국가가 만들려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돼요. 왜 그러냐?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며야 된다는 거, 건강한 가정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하고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국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이걸 전 사회가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들고 나서서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개개인이 하는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면 이 사회의 끝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 사회의 끝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바울을 통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의 끝이 동성애구나, 그렇게 돼서 남자와 여자의 성의 구분이 없어지고 그저 화장실도 하나야 그냥 남자 여자 다 그냥 하나로 들어가고 수영장도 하나로 들어가고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그런 사회에? 예. 이러한 것이 사회에 몰락을 가져오고 문명의 몰락을 가져오는 그런 징조가 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올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때 특징이 뭐예요? 동성애거든요. 롯의 때와 같이 된다 그래서 그 특징이 뭐예요? 동성애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파급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막아야 되는 겁니다. 자 28절에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이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사회에 완전히 파급이 되면서 만연이 되면 그럼 옳고 그른 걸 모르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사람이 망하지 않습니다. 이 머리 머리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거에 의해서 사회가 몰락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근본적인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가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런 가치 이거를 지키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 1,000명, 2,000명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비록 50명이 모여도 저는 그런 분들하고 목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가치를 지키고 그 가치를 온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거 줄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생각으로 그냥 내어놓으시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GMP가 5만 불, 7만 불이 돼도 지금 스웨덴이 여러분 가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전혀 모릅니다. 노르웨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 그러죠. 하나님 전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 전혀 몰라요. 네. 말 그대로 야만이네요. 이런 나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을 선포를 하고 가르치고 알리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와 같은 교회를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침례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좀 나와 있습니다.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두루 달리고 또 이제 보고 알며 그것의 넓은 곳에서 한번 찾아봐라. 만일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거나 혹은 거기에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비록 그들이 말로는 주께서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참으로 그들은 거짓으로 맹세하느니라.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 가기 바로 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가져 받아들이고 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판단의 공의, 하나님의 그 공의를 집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예루살렘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를 구하고 그걸 추구하고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 위해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주일에 왜 모이는 거예요? 흩어져 있다가 장작불처럼 다시 모여야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며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가서 보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아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이렇게 해놓은 그 죄의 명단하고 거의 똑같죠? 그렇죠? 근데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나님 믿는 것 같은 무슨 모습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이 마지막 때에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말도 그렇고 무언가 하는 것도 그렇고 좀 고상하게 여기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모습은 있는데 교회만 딱 밖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킹잼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하는 내용을 가서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이것이 특별히 마지막 때 나타난 그런 징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요약을 하면서 내가 왜 죄인인가?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려주신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에 내가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요. 그걸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대로 살면 정죄받을 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밖으로 드러난 죄의 열매를 가지고 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법에 내가 합당하지 살게 못하면 누구나 다 죄인이다. 그 기준에서 보면 아무리 훌륭한 왕이나 대통령이나 아무리 지식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심지어 아마존에 사는 그런 이 식인종 야만인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빛이 다 있잖아요. 그 빛에 어느 누구도 합당하게, 그 빛에 상응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걸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독교가 이야기한 구원이라는 거. 이거를 좀잘 이해하시고, 내 자신이 먼저 이해하고, 남에게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우리 사랑 친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